매년 11월 11일은 Remembrance Day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Remembrance Sunday로 지킵니다. 이날 영국인들은 가슴에 붉은 양귀비 꽃을 달고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안전이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준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 주일은 Remembrance Sunday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 이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선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다리오 왕의 반응입니다. 분량으로만 치면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무려 9절에 걸쳐서 이 다리오라는 이 황제의 리액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6장이 전체 28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9절을 이 다리오 왕의 어떤 그 반응을 그리고 있다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자신이 아끼던 다니엘이 바로 자기가 세웠던 그 금지 명령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알고는 이 다리오 왕이 동분서주하게 되죠.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왕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고민하고 애를 쓰지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늘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리고도 이 왕은 멈추지 않고요. 궁으로 돌아가서 잠도 자지 않은 채 새벽에 일찍 일어나 또 다니엘의 안전이 궁금하여 굴로 달려가게 됩니다. 18절과 19절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 왕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오락도 금지시켰습니다. 왕은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님 혹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의 교수님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 정도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충성돼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직원이나 이런 후배나 이런 학생을 본 적 있으십니까? 본문의 3분의 1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의 반응을 보면 거꾸로 평소에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이노라는 필명을 쓰는 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쓴 글의 한 토막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면 아주 기분 나빠한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 신입 여사원들 중에는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심부름 같은 일을 하고자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다. 왜 사람들은 허드렛 일들을 우습게 여길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그들보다 훨씬 잘난 내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이 세이노라는 분은 이 작가이기도 하지만 사업가거든요. 이분이 소위 허드렛일이라고 불리는 일들,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믹스커피를 타거나 또는 복사를 하거나 인터폰의 사용법을 익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생산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또 이것을 스스로 완벽하게 해낸 이 스토리를 저는 천천히 읽어가면서 참 먼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둘째로는 제 모습에 대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허드렛 일 하려고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그런 작은 것 하나 귀신처럼 하지 못하는데 더 큰 일을 달라고? 웃기지 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성경에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나온다. 낮은 곳에서 걸레를 누구보다 먼저 잡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치울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해 줄 것이다. 아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몇 군데 인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일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노력까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아직 모를 뿐 최선을 다하는 이분의 모습과 태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존경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들이 가진 존경할 만한 면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들의 삶의 열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는 바를 겸손히 또 묵묵히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함께 일할 때 보면 최소한의 자기 몫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때만 되면 예배를 가야 된다, 교회 모임이다 하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맡은 일에 대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먼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말씀을 보면 저는 다니엘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다니엘은 정말 선한 행실로 빛이 되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또 바르게 오해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와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직장 동료나 학교의 친구들,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태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충성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실한, 좀 더 쉬운 말로는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 있죠? 이 아멘이 히브리어거든요. 이 아멘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한결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에서도 충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한결된 충성스러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을 향한 그 다리오 왕의 간절함을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의 충성스러움도 보지만 동시에 다리오라는 그 황제의 그 인간적인 한계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라는 황제는 한번 오늘 예배 후에 성경을 6장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 참 괜찮은 사람 같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그 종을 살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참 인정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씨 좋은 구멍가게 사장님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120명의 고관들이 통치해야 할 만큼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그는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재물 그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를 충성되이 따랐던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그 종 한 명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 앞에 충성했던 그 다니엘을 그 굴에서 건져 올리시고 살려내십니다. 다니엘을 지켰던 것은 다리오 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간절함으로 쳤으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애타게 다니엘을 구하려 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안전은 자신의 성실함이나 자기 능력이나 왕과의 친분을 통한 정치적인 수완 그리고 자기의 어떤 든든한 인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나의 도움과 나의 안전이 누구 손에 있는가를 아는 것은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와 내일의 안전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수완에 나의 능력에 내 미래와 안전이 오롯이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안전과 미래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종들이 다니엘을 꺼내보니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전체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곳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도 있었죠. 그리고 2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삶이 믿음의 걸음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토록 아껴오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꺼내 쓰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다니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는 그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에게 너무나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만큼 실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세 번이나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실력만 탁월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의 도덕성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그를 털어보려고 했지만 그에게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꾸준하고 성실했죠. 다리오 왕은 두 차례나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네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 너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니엘은 참 한결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루에 세 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변함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대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이 있는데요, 그 11장에는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마치 언급하는 것 같은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신약성경의 저자는 마찬가지로 믿음을 언급하죠. 히브리서 11장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을 살렸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신약의 저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당시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만 혼자서 먼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죠. 다니엘과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다 함께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온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포로로 타국으로 끌려온 지 70여 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 상황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 70년이 지나는 동안 다니엘처럼 한결같이 오늘 성경의 단어로는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들 중 대다수는 그 이방 문화와 풍습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물들어 처음 가졌던 그 선명했던 신앙이 어느새 흐릿해져가는 그 신앙의 어떤 그 이 타성에 젖어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니엘 그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었다, 그의 탁월함 때문이었다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다니엘이니까 뭐 다니엘이야 뭐 그렇게 탁월한 것 어제 오늘 일이야? 그리고 다니엘은 왕이 총애하는 총리잖아. 뭐 워낙 대단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쉬 끝나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록 다니엘만큼 내가 탁월한 실력과 흠없는 도덕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또 그처럼 한결같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온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라도? 그러면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믿기를 결단한다면 나도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세월 따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던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소식이 되지 않았을까? 이 소리가 지금 제 귀에만 들리는 거 아니죠? 저는 지금 막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요. 아, 핸드마이크를. 제가 또 순종을 잘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만 들리는 줄 알고 아, 역시 올 게 왔다. 이거 이 사탄이 이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듣게 하려고 못 전하게 하려고 아 끝까지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이런 걸 들으면서도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는 주의 진리밖에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네. 신앙의 성숙은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짠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실력도 그의 어떤 탁월한 도덕성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쌓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 믿기로 결단하는 것, 내가 70여 년 동안 어느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세상에 젖어 있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 이전에 그래도 내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참 그때 믿음 좋았어 하는 그때의 그 이 기억을 가지고 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어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함으로 믿음의 편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은 지금도 이제라도 누구라도 언제라도 그럼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좀 바라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다시 돌이키지 않도록 좀 돕고 싶고 어떻게든 그들이 그 믿음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좀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간절해지는 것을 봅니다. 부족한 목사도 이럴진데 하물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손붙잡고 친히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꽃이라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결말부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그 말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하고 강하게 책망하셨던 사람들은 주님 주님 하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해요. 오늘날로 하면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이들은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유는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이어서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저렇게 해도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얼마나 더 어떻게 더 대단한 걸 해야 된다는 말인가 싶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직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로 인해 우리는 즉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그 결말에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비유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반석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과거에 했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게 될 엄청난 헌신 뭐 일부 예배 참석하고 교사로 섬기고 셀리더로 섬기고 또 12월에 있을 구제사역에 동참하고 거리에 전도하고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진 집을 짓는 것 같은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남들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집이 만약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한 일이 내가 받는 구원의 근거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잘할 때는 구원을 좀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끝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 따라 쌓아가다가 흠없이 거룩함을 지켜가다가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오롯이 근거하고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 문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왜 너를 나의 이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하니? 내가 왜 너를 나의 이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하니? 누군가 답합니다. 예, 주님, 저 뭐 잘 아시겠지만 저 모태신앙이고요. 저 헌금 꼬박꼬박 잘했고 뭐 꿈이 있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런던에 유학 가서도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저는 늘 성경을 읽고요. 수요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잘했죠. 그러나 이런 자에게 천국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 질문이 갑니다.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하느냐? 그가 답합니다. 그렇네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은혜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보기에도 제가 참 자랑스럽다 여겨질 정도로 정말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니까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무너졌던 것이 너무나 무너졌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신 그 주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자에게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까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아멘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이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성경에서 예수님의 별명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멘이시오, 충성되신 참 증인이신 예수님. 아멘과 충성이 같은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충성된 예수님, 즉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넘어질지 몰라도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변함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믿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